아, 네, 안녕하세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녁 세션에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저녁에 사실 많은 분들 오실 줄 그렇게 몰랐는데, 제가 사실 2층에서 밥을 먹다가 내려왔어요. 전화 받고. 그래가지고, 예, 조금 지금 저 허둥지 좀 내려왔는데, 아무튼, 예. 저는 녹슨 시프플코드의 모던 시프플로 기름칠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하게 된, 예. 지금 넥슨 다니고 있는 옥찬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들 하루 종일 세션 들으라고 되게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이제 와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일단 자기소개 같은 거는 이제 뭐 쓸모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런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예, 일단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안내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제 안내드리면, 일단 여기서 하는 모던 시프플이랑 일단 이제 12년도에 새로 나온 이제 11부터 이제 14을 말하고, 이제 11, 14 개선만 넣으려고 했다가 이제 주제가 약간 조금 핀트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기존 11불 통한 개선 방법도 약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던 부분도 약간 나올 거고, 이제 모던 11불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는 뭐 98이나 03 버전에서의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약간씩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던 시프플이 아직 이제 나온지는 제법 오래됐는데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셔서,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이제 예제들 많이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PPT가 78장인데 아마 예제 코드가 한 절반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은 안 많으니까 이제 조금 졸리시더라도 이제 코드가 좀더 졸릴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래서 끝에 퀴즈가 있으니까 예, 조금 참고 봐주시면 아마 네. 네. 퀴즈를 푸시면 아마 선물이 있어서 예,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슨 시프플 코드가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몇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만 보면은 되게 혹한 주제인데, 일단 한번 녹슨 시프플 코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프플 코드를 짤때 보통 이런 아웃풋이라는 함수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로는 이제 파일 포인터, 그 다음에 캐릭터 컨스턴트 포인터, 그 다음에 뭐 베리어블 리스트 같은 게 이제 인수 들어오는 이런 아웃풋이라는 이제 함수를 작성하게 됐을 때, 만약에 유니코드일 때랑 아닐 때를 구분지어야 한다면 보통은 이제 다들 이렇게 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샵 if define을 쓰고, 그 다음 뭐 그래서 샵 if define 유니코드를 하면 이제 더블 아웃풋이라는 함수 사용하고, 만약에 아니라면은 이제 언더바 아웃풋이라는 함수 사용해서 이제 뭐 T 캐릭터를 넣게 되겠죠, 보통. 예,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또뭐 다른 조건이 추가되면 예, 이런 식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if define에 다시 if define 넣고, 그 뒤에 else and if 넣고, 또 else에 또 if define else and if 넣고. 예.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제 샵 if define else and if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 또 여기다가 하나 늘어나게 되면 또 이제 두 배로 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샵 if define과 else and if로 이렇게 도배되는 코드가 사실 이제 뭐 리팩토링 상으로도 썩 좋은 코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제도 하나 있을 거고, 또 다른 예제로 이런 코드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데서 본게 아니고 MSDN에 직접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예, 사실 MSDN 찾아보면 이런 코드 되게 많습니다. 보면 이제 석시드로 떡칠되어 있는 거볼수 있는데요. 석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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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if 중첩문으로 쭉쭉 내려가 있는 거볼수 있는데, 사실 이런 코드도 썩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사실 석시드도 리팩토링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중첩 if문을 안 쓰더라도 개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이제 보통 이런 상태들입니다. 예, 뭐 사진은 너무 유명한 그림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보면은 사실 고치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치고 싶은데 보통 이유들이 하나씩 붙게 되죠. 그래서 뭐 일단 이미 고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뭐 라이브를 시작한 지뭐 2, 3년 지나가지고 이제 뭐 손보려고 해도 이제 손보다가 오류 나면은 그땐 또 돌이키기 힘드니까. 뭐 그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고, 또 고치고 싶어도 사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 코드니까 분명히 어디서부터 뜯어고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 하나 고치려다가 이제 나무 전체 뜯어고치고 뭐 나아가서 숲 뜯어다 고쳐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코드는 점점 이제 산으로 갑니다. 이제 그 기존 C++ 코드랑 이제 약간 고친 부분이 이제 막 뒤섞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되죠, 보통. 예, 귀찮아지죠, 보통. 예. 그래서 사실 이래도 저희는 이제 고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죠. 늘 그랬듯이. 그러면 이제 오늘 세션 주제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어디인가 기름칠을 하기 시작해야 될 텐데. 그럼 어디다 기름칠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다른 주제하고도 똑같을 텐데요. 그래도 일단 전처리기 쪽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리소스 관리 쪽도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함수, 그 다음에 타입 반복문, 그래서 뭐 기타 등등에서 한번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암제를 한번 투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으로 전처리기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처리기는 일단 조건부 컴파일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아까 전에 봤듯이 이제 if 문과 if define, 그 다음 if not define, 그 다음 else if, 뭐 else 등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부 컴파일들은 이제 조건이 이제 중첩되기 시작하면 이제 많이 쓸수록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기도 사실 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 주제를 한번 다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주제를 다시 가져오면 이제 아까 전 이제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함수의 이제 이름이 바뀌는 그런 코드였는데, 사실 이런 코드는 그 샵, 굳이 샵 if define과 else and if를 사용하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C++에서 많이 사용하는 템플릿을 이용하면 이제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 부분은 이제 고칠 수 있게 되죠. 여기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고치게 되면은 이제 사실 그렇게 샵 if define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함수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제 캐릭터가 들어오는 경우, 그다음에 W 캐릭터 언더바가 들어오는 경우로 나눠서 이제 들어오는 타입에 따라 그냥 함수 템플릿을 통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샵 if define이 이제 만능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윈도우즈가 32비트냐 64비트냐 따라서 뭐 어떤 define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뭐 GCC인 경우에 또뭐 32비트냐 64비트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뭐샵 디파인, 뭐샵 if, 샵 else, 샵 and if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거 말고 대안이 딱히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조건부 컴파일에서 이제 샵뭐 if define, 그다음에 뭐 define, 그다음에 else, 뭐 and if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많이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에 따른 조건부 컴파일이 있다면은 함수 템플릿을 사용하면은 굳이 샵 if define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개선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샵 if define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뭐 32비트 코드냐 64비트냐 따라서 뭐 정의가 달라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디버그 모드냐 디버그 모드가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컴파일러에 따라서, 플랫폼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경우에는 샵 if define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보통 대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면은 이제 코드를 최대한 단순화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중첩 if define 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if define이 중첩되다 보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돼서 코드가 전반적으로 길어지고 이제 유지보수하기도 꽤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첩 if 문을 최대한 피하고 if define 문을, 그래서 그리고 함수 일부를 이제 조건부 컴파일에 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면 포인트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매크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샵 디파인으로 시작하는 이제 무언가를 뜻하는데요. 보통 샵 디파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변수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와 같이 뭐샵 디파인 레드 1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레드라는 이제 값이 전부 1로 대체되죠. 또는 이제 보통 C책에 많이 나오는 함수 대신 사용하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샵 디파인 스퀘어 x를 뭐 x 곱하기 x로 바꿔준다든지. 예,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사용법이 있는데, 사실 이런 매크로는 사실 수많은 문제 일으키는 장본인으로서 이제 사실 컴파일러가 타입앤 정보를 갖기 전에 미리 계산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할 때도 간혹 있는데 사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에 대해서 이 변수 대신 사용하는 경우와 이제 함수 대신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나눠서 천천히 설명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이 빠른가요? 혹시? 예, 조금 안 빠르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변수 대신 사용하는 매크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제는 이런 예제가 있겠는데요. 이제 보통 C 코드에서 종종 볼수 있는 코드인데, 뭐 샵 디파인 이제 레드 각종 색깔을 이제 디파인으로 나타낸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레드부터 오렌지도 시작해서 이제 핫핑크까지. 예. 그래서 함수 F를 보시면 이제 unsigned 오렌지를 이제 오렌지라는 변수에다 해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요. 이런 이유는 이제 오렌지가 이제 샵 디파인에 의해서 이렇게 2가 되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이샵 디파인이 전부 문제가 되니까, 이샵 디파인이 이제 변수명이 일단 겹치니까 사실 변수명을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변경을 하면 이제 일단 일시적으로 이제 오류는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됐다고 이제 샵 디파인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제 이 G라는 함수는 컬러라는 인수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유효한 값은 당연히 이제 레드인 0부터 핫핑크인 6까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에서 이제 G 핫핑크를 하면 이때는 뭐 6이 이제 치환이 될 거니까 이제 뭐 당연히 되겠지만, 만약에 G에다가 인수로 9000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0에서 6까지 받아야 되는 함수인 G로서는 이제 유효한 코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컴파일러는 사실 이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G에서 만약에 이제 if문을 써서 만약에 0부터 6까지 범위를 검사를 한다면 그때는 걷어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지 않는다면 사실 그 디파인이 0부터 6까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9000을 받았는데 오류를 띄우지 않는 그런 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샵 디파인문을 또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샵 디파인문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열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거체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커너 타입이라는 열거체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레드를 0부터 해서 핫핑크 6까지 지정하면, 우선 지정하지 않아도 레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열거체로 넣으면은 보통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 근데 사실 열거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놈 아까 전에 컬러 타입이라고 이제 열거체를 선언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함수 G에다가 컬러 타입 이렇게 이제 컬러 타입으로 컬러를 받게 되면 이제 아까 전과 같은 오류는 또 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G에다가 핫핑크를 넣으면은 이제 뭐 아까 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컴파일 될 것이고, 이제 9000을 넣으면은 이제 9000이란 값이 이제 컬러 타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 오류를 띄우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오류를 또 해결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F라는 함수에 이제 int x를 레드라고 하면 이제 뭐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레드가 이제 열거체는 내부적으로 int 변환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레드라는 값이 이제 int로 0이라는 값으로 변환이 돼서 이제 x라는 변수에 이제 할당이 되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열거체끼리 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드 플러스 오렌지를 해서 인트 x에 넣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열거체가 묵시적으로 인트로 변환되기 때문에 인트 더하기 인트가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레드 플러스 오렌지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오렌지가 돼서 또 들어가는 되게 비이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상식적으로 뭐 빨간색과 주황색을 더한다는 것 더해서 뭐 주황색이 된다는 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열거체를 두개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컬러 타입이란 걸 만약에 열거체로 만들고 이제 트래픽 라이트 스테이트라고 이제 신호 등 이제 그 상태 등의 색깔을 이제 만약에 열거체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레드 옐로 그린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연찮게 컬러 타입에 있는 레드랑 이제 트래픽 라이트 스테이트에 있는 레드랑 겹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열거책 길이의 범위가 전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커널 타입에 있는 레드랑 이제 트래픽 라이트 스테이트에 있는 레드랑 이제 겹치게 돼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열거책에서 한정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정상적인 동작을 압니다. 사실 저희의 상식대로라면 열거책 변수를 한정했기 때문에 커널 타입에 있는 레드랑 이제 트래픽 라이트 스테이트에 있는 레드랑 서로 달라야 되는데 이제 기존 C에서는 이제 전역 범위로 설정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것을 이제 판단하고 이제 오류를 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상적인 동작은 저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동작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어떻게 고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열거체의 문제점을 이제 정리해서 나열해 보자면 결국 묵시적인 인트 변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열거체 타입을 명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한 범위 적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던 C++ 11 오면서 이제 열거체 클래스라는 이제 기능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열거체 클래스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크게 바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놈 뒤에 클래스를 하나 붙이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데는 크게 뭐 많이 노력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하나 붙이는 것만으로 이제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며, 그래서 이제는 이제 클래스를 붙이게 되면 이제 인트 묵시적 변환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반드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g라는 함수가 이제 커널 타입이라는 인수를 받게 됐는데, 이제 f 함수를 보시면 이제 g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그냥 아까 전에는 레드라는 것을 그냥 넘겼는데 지금은 이제 컬러 타입에 한정하는 레드를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어떤 열거체에 있는 어떤 타입인지를 반드시 명시해줘야 이제 값을 넘길 수 있게 되며 이제 인트 타입을 만약에 넘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과 같이 이제 컬러 타입에 핫핑크를 이제 지정해서 인트로 넘긴 경우에는 이제 열거체에서 인트로 묵시적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커널 타입에서 인트로 이제 치환을 할수 없다는 오류를 이제 띄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열거체 타입을 인트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C++의 이제 캐스팅을 사용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굳이 인트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커널 타입에 있는 핫핑크를 이제 스태틱캐스트 이용해서 이제 인트로 변환시킨 후에 인트로 할당해주면 이제 그 인트로 이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샵 디파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거체로 넘어가면서 또 열거체에 있던 문제들을 이제 열거체 이제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샵 디파인들을 이제 없애고 이제 열거체 클래스 사용하면은 이제 안정성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이점들을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열거체 클래스를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기존에 그 열거체에 있던 묵시적인 인트 변환을 이제 명시적인 인트 변환을 통해서 이제 기존 묵시적인 인트 변환으로 인해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거체 타입을 명시하지 못하던 문제도 이제 타입 명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상한 범위가 적용되던 이제 전역 범위가 적용되는 문제를 이제 범위이적 연산을 통해서 구분 지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서로 다른 두 열거체에 같은 이름의 이제 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구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거체 클래스 사용하는 것을 이제 많은 이점이 있으므로 이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그 다음으로 함수 대신 사용하는 매크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샵 디파인으로 이제 함수를 이제 보통 매크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코드도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make 이제 스트링 로어 케이스에 이제 while 문 안에 보시면 또 make 캐릭터 로어 케이스 이렇게 또 이제 매크로로 지정하는 것을 넣게 되면 이제 사실 컴파일러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예. 당연히 이제 매크로는 그냥 저 문자열을 그대로 이제 함수 저기다가 그냥 복사하는 기능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샵 디파인으로 함수를 지정하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복잡한 형태의 함수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라인이 강제되는 이제 이게 효과라고 해야 될지 이제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라인이 무작정 또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기 때문에 인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보통 컴파일러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은데, 보통 이제 샵 디파이는 이제 인라인이 어떻게 보면 좀 강제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제 C에서 사용하던 이제 샵 디파이는 함수 역할도 사용한 형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C++에서는 그 인라인이라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라인 함수를 사용하면 이제 인라인을 사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컴파일러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따져봤을 때 이제 이 함수가 인라인으로 사용됐을 때 더 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인라인으로 바꿔주게 되고, 이제 만약에 인라인을 바꾸는 게 별로 효과가 없으면 그냥 함수 형태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라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복잡한 함수의 형태도 예, 매크로만 쓰고 이제 함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가독성에도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처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그런 샵 디파인을 변수로 사용하는 형태 대신에는 이제 열거체로 사용하는 것을 열거체로 사용하는 편이 이제 좀 더 직관적이고 이제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거체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또 모든 C++에서 추가된 기능이 인원 클래스를 통해서 또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열거체 대신 스태틱 컨스턴트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대신 사용하는 매크로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면 좋죠. 이제 인라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인라인에 대한 여부를 컴파일러한테 맡길 수 있고, 또 읽기 쉽고 뭐 유지보수하기도 쉽고 디버깅 형이 또 훨씬 쉬워서 이제 좀 가독성이 높아진 효과가 있고요. 또 성능에 따라 오버헤드도 없기 때문에 이제 바꾸지 않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C++ 코드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바꿔주면은 이제 효과를 제법 볼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전처리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리소스 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 한 잔 잠깐 마시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리소스 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봤던 예제인데요. 이제 뭐 리소스 관리하고는 잠깐 상관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석시드 조건으로 내세워서 이제 중첩 if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실 석시드의 반대말이 이제 페이드인데, 페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직관적인 코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석시드를 이용해서 중첩 if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페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깔끔한 코드가 완성되게 되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리소스 관리하고는 상관없이 잠깐 이제 언급드린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리소스 관리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첩 if문 뒤에 전부 리리즈가 다 붙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psr 리저트의 리리즈부터 시작해서 막 뒤에 보시면 이제 뭐 pfd의 리리즈, pfd의 리리즈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전부 이제 할당한 객체에 대해서 전부 리리즈를 해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if문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파일 포인터를 통해서 이제 fopen을 이제 파일을 열어서 뭐 이제 파일 핸들이 널 포인터인지 여부를 따져서 이제 뭐 런타임 에러를 발생시키고, 그다음 뭐 이제 헤더 로그 파일을 이제 푸스로 한 다음에 이제 쓰는 간단한 함수인데요. 보시면 이제 또 밑에 보시면 이제 try catch에 또 이제 f close가 있고, 이제 밑에 보시면 또 마지막에 f close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동적 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메모리 해제를 안 하게 되면 이제 해제되지 않고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반드시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보통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뭐 할당을 되게 함수에서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하나를 잊어버리고 이제 해제하지 않고 이제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굳이 이제 사용자가 해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게끔 해도 이제 스스로 해제되도록 이제 개선할 수 있는데요. 이제 C++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RAI라는 이제 이제 기법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RAII는 이제 뭐 우리나라말로 해석하자면 이제 자원 획득은 초기화다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는데, 보통 뭐 리소스 어퀴지션 이즈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하는데, 핵심은 이제 객체 생성에 맞춰서 이제 메모리와 시스템 리소스를 자동으로 할당해 주고, 그다음 객체 소멸에 맞춰서 메모리와 시스템 리소스를 자동으로 해제해 주는 겁니다. 뭐 쉽게 요약하자면은 결국 생성자 안에서 리소스를 할당하고 소멸자에서 리소스 해제하는 기법을 이제 RAI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보통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그 파일 예제를 이제 다음과 같이 고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이라는 이제 함수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로그 파일이라는 객체 만들었습니다. 그때 넣을 때 이제 파일의 이름을 이제 인자로 넘겨주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생성자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F 파일 핸들을 바로 F오픈으로 열어주고, 이 멤버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열어준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게 널 값이면 이제 그 예외를 날리는 그런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파일 점 라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 파일에다가 값을 써주고, 이제 지금은 범위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 원래 그 닫는 가로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닫는 가로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소멸자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자에서 이제 F 클로즈 해주면은, 굳이 우리가 메모리 할당 해제를 해주지 않아도 이제 자동으로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RAII가 말끔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포인터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일 포인터를 통해서 new 파일을 해줬다고 치면은, 이때는 이제 생성자는 이제 객체 선언과 동시에 생성이 돼서 이제 생성자가 호출되니까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라이트를 하고 이제 그 중괄호를 닫을 때이 소멸자가 원래 호출이 돼야 되는데, 파일 포인터 자체가 이제 동적 할당이기 때문에 결국 해제를 할 때는 이제 파일 포인터의 메모리를 또 동적 할당했던 거 해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파일 포인터에 대한 동적 메모리 할당 해제가 없기 때문에 소멸자가 호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파일 입출력과 간단한 예외 처리를 이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일 클래스 만들어서 이제 생성자 소멸자를 처리했지만, 이제 정작 또 파일 클래스를 또 동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또 소멸자가 호출되지 않아서 결국 또 파일을 안 닫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시프풀에서는 AutoPTR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던 시프풀 오게 되면서 이제 AutoPTR 대신 이제 스마트 포인터라고 새롭게 추가된 이제 보통 쉐어드 PTR이랑 이제 유니크 PTR이 추가되게 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포인터는 그냥 말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좀더 똑똑한 포인터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제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면 이제 명시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뭐 다양할 텐데요. 뭐 당연히 버그가 덜 발생하게 될 거고요. 뭐 자동으로 청소돼 주고, 뭐 자동 초기화도 되고, 뭐 댕글링 포인터 발생할 여지도 없고요. 뭐 익셉션에 대해서도 당연히 안전하게 됩니다. 뭐 무엇보다도 뭐 효율성에 있어서 스마트 포인터가 좀더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 이렇게 있던 문제들을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포인터의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쉐어드 PTR이랑 유니크 PTR입니다. 쉐어드 PTR은 이제 객체의 소유권을 복사할 수 있는 포인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풀어보자면은, 여러 쉐어드 PTR 객체가 같은 포인터 객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 포인터 객체가 쉐어드 PTR 객체가 이제 공유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유니크 PTR은 객체의 소유권이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니크 PTR 객체만이 하나의 포인터 객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제 객체 소유권이 좀 이제 여러 개여야 한다면은 이제 쉐어드 PTR을 사용하면 되고, 이제 객체에 대한 소유권이 단한 객체만 들고 있어야 한다면은 이제 유니크 PTR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크 PTR과 쉐어드 PTR에 대한 예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크 PTR부터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make unique라는 이제 명령을 사용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꺽쇠 안에 송이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송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유니크 PTI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자로는 이제 다이아나, 예, 뭐 뒤에 건 읽기가 어렵네요. 예, 뭐 어쨌든 고개 이름은 더 룩 오브 러브라고 하네요. 예, 이거를 이렇게 이제 make unique로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PTRA가 송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는 형태가 됩니다. 이 뒤에 이제 만약에 PTRB가 이제 PTRA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제 넘기게 되면, 유니크 PTR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객체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TRB가 이제 송 객체를 가지게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PTRA는 소유권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PTRA는 가리키고 있는 게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 PTR은 이제 객체 소유권에 대해서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시면, 이제 make songs라는 함수 안에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song이라는 이제 변수가 make unique를 통해서 이제 Mr. Children의 나무나 키우타, 예, 일본 노래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송이라는 이제 변수가 이제 저 인수를 가진 이제 송 클래스를 이제 객체로 만들어서 유니크 PTR로 가지게 되면,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송2가 이제 move를 통해서 이제 송에 있던 이제 객체의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송2가 기존에 만들었던 객체를 가리키게 되고, 이제 기존에 있던 송은 더 이상 이제 그 Mr. Children의 이제 네, 뭐 어떤 노래를 안 가리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유니크 PTR은 소유권이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는 이제 원칙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shared P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 shared PTR이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P1이 이제 my class라는 객체를 이제 가리킨다고 하면은, 이제 객체에 대한 포인터는 my class가 될 거고, 이제 제어블록이란 게 이제 따로 생기게 되는데, 제어블록에 대한 포인터가 이제 제어블록 참조 개수를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P1이 my class를 가리키게 되면은 이제 참조 개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1이 되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P2가 만약에 똑같은 my class를 가리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객체에 대한 포인터가 또 my class에 붙게 되고, 여기 지금 원래 2여야 되는데 지금 1이라고 떴네요. 네, 그래서 제어블록에 대한 포인터도 이제 똑같은 걸 가리키게 되고, 그때는 제어블록의 참조 개수가 1이 아니라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make unique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make shared를 통해서 이제 비트지에 I'm happy just to dance with you를 만약에 이제 song 객체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만약에 SP2를 또 레이디 가가의 Just Dance 만들고, 예,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다음에 이제 넓이 TR로도 초기화가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make shared 통해서 이제 기존의 넓이 TR로 이제 널 객체를 가리키던 이제 shared PTR을 이제 make shared 통해서 또 이제 shared PTR를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이제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면은 이제 리소스 관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편해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요약하자면 RAII를 사용하면은 이제 읽고 쓰고 유지 부수하기 쉽고, 이제 뭐 자원 관리에 대해서 뭐 동적을 할당 해제를 뭐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C++ 코드 품질을 향상시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스마트 포인트 RAII인데, 이 RAII를 이제 굳이 만들기 이제 싫다면, 이제 기왕이면 스마트 포인트 사용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귀찮은 일들을 이제 스마트 포인터가 많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shared PTR과 unique PTR을 사용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맞게 사용해 주시면 이제 리소스 관리를 전반적으로 이제 간편하게 해결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관리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벡터에서 어떤 컨테이너에 있는 이제 요소들에 대한 곱을 만약에 구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도 작성을 안 하고 이제 포문에다가 대부분 넣는데, 뭐 컨스턴트 이터레이터를 이제 반복자를 만들어서 이제 while문을 이제 end까지 돌리면서 이제 total 엘리먼트에 이제 각각의 값을 매번 곱해주는 형태로 이제 보통 작성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럴 때 이제 조금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신 프로그래머 일부 사람들이 이제 펑터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펑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이제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제 뭐 오퍼레이터 오버리딩 사용해서 이제 밸류를 곱해주고, 그래서 이제 뭐 코이치에다가 이제 저렇게 이제 함수를 이제 펑터를 기왁 만들어서 이제 구현하는 형태에 취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펑터를 만들어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펑터는 쓸모없는 행사 코드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저기다가 이제 곱해는 작업을 해야 돼서 뭐 구조체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번만 쓴다면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도 사실 없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고칠 수 없을까 해서 모든 C++에서는 이 부분을 또 이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개선할 때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를 일단 그 설명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이제 결과만 잠깐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과 같이 이제 구조체 쓰는 경우도 없어지고, 이제 그냥 필요한 부분인 이제 연산 부분만 핵심만 딱 남게 되죠. 그래서 그냥 토탈 엘리먼트에 그냥 i로 곱하는 함수를 이제 어떻게 보면 포이치 문 안에 함수를 다시 넣은 형태. 어떻게 보면 이제 익명 함수와 같은 형태가 된 건데, 사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일단 훨씬 전반적으로 그 코드의 길이도 짧아지고, 훨씬 더 이렇게 펑터를 사용한 것보다 직관적인 형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C++11에서는 람다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람다식은 이제 요즘 이제 언어들에 대부분 추가되는 이제 기능으로서 뭐 C#에도 있고 이제 자바에도 있고 C++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람다식에 대해서 이제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람다식에 대해서 혹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판교에서 개최했던 그 C++ 세미나를 보시면은 김명신 부장님께서 이 람다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람다식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게시자, 그다음에 인자, 그다음 바람 타입, 그리고 함수의 몸통,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게시자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소위 저희가 이제 캡처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게시자는 이제 이 함수 바깥에 있는 이제 변수를 이제 이 함수 안쪽으로 가져오고 싶을 때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선언을 이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자는 이제 함수의 인자랑 똑같은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함수에 대한 반환 타입을 이제 지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의 몸통은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의 함수 몸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에 있던 이제 세미나에서 일부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이제 int x가 10이고 y가 20이라고 하자면은, 이제 가장 간단한 람다식 형태는 이제 대괄호, 이제 중괄호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캡처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함수의 몸통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하는 일이 없는 함수겠죠. 이게 제일 람다식에서 간단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처음에 보시면 이제 x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덧대는 이제 x, 이제 바깥에 있는 x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가져올 때 복사를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이 함수 바깥에 있는 x랑 이제 이 람다식 안에 있는 x는 서로 다른 x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가져올 때 값이 복사되어서 가져오고, 만약에 이 람다식 안에서 값이 변형되더라도 바깥에 있는 x는 값이 그대로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ij라는 인수를 받게 되고, 이제 이 함수가 하는 일은 그냥 x를 반환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는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변수를 지정하진 않았지만, 는이라고 하면 이제 바깥에 있는 모든 변수를 복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캡처하는 형태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변수를 이제 람다식 안에 있는 그 함수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역시나 안에서 아무리 그 값을 변형하더라도 이제 이 함수 바깥에 있는 값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반면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end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C++에서 그 레퍼런스에서 사용하는 기호인데, 이것도 이제 레퍼런스랑 똑같이 이제 그 함수 바깥에 있는 모든 변수들이 가져오는데, 이때는 이제 복사가 아니고 참조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람다 시간에서 어떤 바깥에 있던 값을 변경하게 되면 이제 바깥에 있는 값도 변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조 형태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엔드 표시 콤마하고 이제 X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캡처를 모든 캡처를 이제 변수도 이제 참조 형태로 가져오는데 X만 이제 복사 형태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걸 보시면은 이제 는하고 and y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반대겠죠. 모든 변수를 이제 복사 형태로 캡처해서 가져오되 이제 y 값만 참조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건 디스 캡처고요. 뭐 이건 디스 포인터를 이제 캡처해서 가져온 형태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몇 가지 나열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는이라고 모든 이제 변수들을 복사 형태로 가져오는데 굳이 x를 또 복사해서 가져온 형태로 사용하는 거라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 뭐 밑에 경우에도 이제 그 참조 형태로 캡처하게 되는데 또 참조해서 캡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는하고 디스는 이제 같이 사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x랑 x는 또 똑같은 변수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남다식은 이제 캡처 부분하고 이제 그다음에 리턴하는 그 함수의 몸통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맛보기 퀴즈인데 이제 사실 본 퀴즈는 다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맛보기 퀴즈 잠깐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f의 fb, fc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있을 때 이제 보시면 이제 fa는 x 뿔뿔 x 하고 이제 f를 실행하는 형태. 그다음에 fb는 이제 뿔뿔 x를 실행하고 f에다가 x를 넣은 형태고 이제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트 이제 레퍼런스 x고 이제 뿔뿔 x에 fx 이렇게 되는 형태고. 그래서 만약에 인트 x가 1일 때 이제 다음과 같이 남다식을 만약에 호출하게 되면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x 넣게 되고 이제 x를 이제 복사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x를 이제 그냥 출력하는 거니까 이건 뭐 별다를 바 없이 그냥 1이 뜨게 되겠죠. 그 다음 밑에 걸 보시면은 이제 fb가 있고 이제 x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캡처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int x가 있고 c아웃에 x에 and dl을 해서 그냥 x를 출력하는 형태니까 이때는 그냥 이제 x가 뿔뿔 x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2가 되게 됩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x가 들어가고 이제 참조 캡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가 안에서 x가 이제 참조 캡처이기 때문에 뿔뿔 x를 하게 되면 이제 1이던 게 2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참조 캡처이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도 영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값이 증가된 형태인 이제 그대로 2가 출력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다식은 이제 캡처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이제 복사해서 캡처되느냐 이제 참조돼서 캡처되느냐 그 형태랑 이제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이제 이해만 해주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식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도 사실 되게 다양한데요. 저희가 이제 API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보통 이제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를 보통 보게 되는데 사실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도 보시면 이제 콜백 형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콜백 형태를 굳이 따로 이제 함수 안 만들어도 람다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LPFL 윈도우 프로시저를 이제 람다식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굳이 우리가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를 따로 안 만들어도 이제 람다식을 사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뉴미네이션 윈도우즈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람다식을 사용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크리에이터 스레드와 같이 이제 스레드를 만드는 것도 보통 저희가 이제 콜백을 통해서 이제 함수 이름을 넣어서 함수를 따로 만들게 되는데 이 경우도 이제 굳이 함수 따로 안 만들어도 람다식을 사용하면은 이제 굳이 그냥 한 번에 직관적으로 이제 함수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요약하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람다식을 사용하면은 이제 짧고 간결하고 while문과 같은 이제 행사 코드 없이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펑터를 사용했을 때 이제 수십 줄로 만들어지는 코드들을 이제 한두 줄로 간추릴 수 있는 이제 이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봤듯이 이제 펑터랑 콜백 펑션을 다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콜백 함수처럼 딱 한 번 부르고 안 부를 이유라면 혹시 이제 함수를 만들 필요 없이 람다식을 사용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간편하게 사용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적용 가능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오토 키워드가 있을 텐데요. 오토 키워드는 이제 모든 C++에서 추가된 기능으로서 이제 어떤 컴파일 타임에 타입을 추론해서 어떤 타입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C++의 이제 그 설계 원칙에 따라서 이제 런타임에 이제 대부분 처리하지 않고 컴파일 타임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오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컴파일 타임에 타입을 추론할 수 있는 기능 형태로 이제 설계되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컴파일 타임에 추론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이제 VAI라는 이제 키워드랑은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벡터에 튜플에 스트링에 인트에 더블이 있는 만약에 vStudent라는 이제 변수가 있을 때 이제 보통 예전 C++에서는 포문에다가 이제 반복자를 작성해야 된다면 이제 보통 저런 식으로 이터레이터를 작성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터레이터인 건 이미 iter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굳이 저렇게 길게 써야 되는 게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토 키워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짧게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오토 키워드는 이제 보통 저렇게 이제 어떤 타입이 직관적인데 이제 너무 길어서 이제 사용하기 불편할 때 그때는 이제 오토 키워드 사용하면 되게 이제 짧고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간단한 기능 개선의 예로 이제 범위기 포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AR이라는 이제 배열이 이제 1, 2, 3, 4, 5라고 되어 있을 때 보통 저희가 이제 각 이제 ARR에 있는 이제 값을 출력할 때는 보통 포문을 저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nt는 i는 0부터 해서 5보다 작을 때까지 뿔뿔 i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ARI를 출력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모든 C++을 보면서 범위 기반 포문이라는 이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범위 기반 포문과 비슷하게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R 전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ARR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i 각각의 하나를 i로 가져와서 어떤 i에 대한 동작을 처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i를 출력하게 되면 이제 아까 전과 본 것 같이 ARR i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랑 동일한 결과를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와 포문도 이제 어떤 이제 컨테이너에 있는 각 이제 값에 대해서 뭔가 동작을 취해야 될 때 좀 더 직관적인 코드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분 정도 지났는데 결국 오늘 뭐 짧지만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결국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뭐 보통 이제 서클 포인터 P를 하고 이때 동작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문에서 이제 뭐 이터레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begin하고 end, begin에서 end까지 뭐 반복문을 하고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동작 할당을 해제해야 될 때는 이제 또 포문을 돌려서 마지막으로 반대부터 포문을 돌면서 딜리트를 하고 마지막에 또 딜리트를 해야 되는 형태를 이제 기존의 C++에서 사용해야 됐다면 이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배웠던 스마트 포인트를 사용해서 메이크 쉐어드를 통해서 스마트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다시 오토로 받아서 이제 컴파일 타임에 타입을 추론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람다식을 사용해서 이제 굳이 이제 따로 이제 어떤 동작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이제 함수를 따로 안 만들고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포인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적 메모리에 대한 할당 해제도 저희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요즘 그 C++ 표준위원회에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제 모든 C++의 코드 스타일 형태고요. 그래서 모든 그 C++ 표준위원회에서는 보통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포인터의 사용을 대부분 이제 권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부분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그 C++ 그 표준화위원회 사이트에 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결국 대체할 수 있는 조건부 컴파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과 이제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유니코드에 대한 이제 샵 if define과 뭐 s 그다음에 end if 이런 경우에는 이제 템플릿으로 이제 함수 템플릿으로 바꿔주면은 좀 더 깔끔하게 직관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매크로는 이제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보통 열거치랑 함수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주시면은 이제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관리는 이제 RAIL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기왕이면 이제 스마트 포인트로 사용해 주시면 좀 더 이제 깔끔한 코드를 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함수는 보통 람다식으로 다 대체할 수 있고요. 복잡한 타입은 이제 오토로 대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복 횟수에 이제 고통 안 받고 이제 범위기관 포문을 사용하면은 이제 그 반복 횟수가 변하더라도 그냥 범위기관 포문을 알아서 동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C++ 이제 사용해서 대체할 수 있는 코드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션 자체가 60분이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했는데요. 뭐 이외에도 뭐 무브 시메틱스나 이제 iValue 레퍼런스 이용하면은 성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통합된 스레드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면은 굳이 OS마다 다른 형태의 스레드 생성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통합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itHub에 이제 그 모든 C++을 통해서 이제 강제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들을 종종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저기 사이트 방문하시면 이제 모든 C++ 관련된 예제 코드들을 조금씩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요즘 C++ 표준화위원회에서 이제 C++ 핵심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C++ 언어의 창시자인 비안의 이제 님과 이제 보통 허브서터 이제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C++ 핵심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뭐 C++을 작성할 때 어떤 형태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 뭐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설계, 그 다음에 뭐 최적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형태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영문 버전은 이제 ISO CPP라는 계정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그 그룹에서 이제 한글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는 안 되어 있는데 한글화 과정도 꾸준하게 할 예정이니까 이제 만약에 한글 버전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퀴즈를 몇 개 풀어볼 생각인데요. 그 오늘 상품 있으면 좋은데 예, 상품 따로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를 제가 사비로 예, 쓰려고 예, 세 개를 준비해왔고요. 그래서 맞추셔서 이제 이분과 함께 치킨을 같이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예, 그분께 이제 그 정답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퀴즈는 이제 예, 조금 사실 첫 번째 퀴즈가 제일 어려워요. 예. 그 두 번째, 세 번째 퀴즈가 더 쉽습니다, 참고로. 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배웠던 유니크 PTR이 나와 있어서 문제에 출제했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푸라는 함수를 6번 출력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지금 클래스 C에 보시면은 결국 A 아니면 B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함수의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B가 하나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6번 출력되는데 B가 어딘가 하나밖에 없겠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차피 6분의 1 확률입니다. 예, B가 왜냐면 하나만 나오니까요. 예, 이때는 뭐 어차피 찍는 사람이 임자기 때문에 예, 뭐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면 치킨 날아가는데 뭐 저만 이득 보는 건데 예, 뭐 없으신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비 털어서 치킨 쿠폰 만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먹어야 돼요. 네.
마지막에만 비고
마지막만 비고요? 비냐고요? 아닙니다. 예. 아 이제 5분의 1 확률 됐어요. 예.
A.
예, 아닙니다. 예. 혹시 예.
첫 번째만 비요.
아 아니에요. 예 이제. 갑자기 확률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예. 먼저 주신 분.
두 번째가.
아닙니다. 큰일 났네요. 자, 이제 2분의 1, 어디?
예.
첫 번, 네? 세 번째요? 아,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번째가 B였는데. 되게 절묘하게 피해가시네요, 전부. 예, 이거는. 예. 다음 문제 두 마리를 걸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거보다 좀 쉽습니다. 그래서 빨리 맞추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예 보시면 이제 그 범위기반 포문 늘 사용한 예제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A, B, C 중에 하나가 추적되겠죠, 보면. 예, 결국 추적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
A.
아닙니다.
A.
아닙니다.
C.
아, 잠깐만요. 이거 문자가 여섯 개 추적돼요. 한 글자, 예, 먼저, 예. 아닙니다.
A, B, C, B, C.
네, 맞습니다. 예. 좀 이따 오셔서 두 마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A, B, C, B, C 나옵니다. 한번 직접 쳐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A, 이 선언하는 순간 A가 두 번 추적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포문에 대해서 당연히 B가 이제 여기서 O2도 넘어오면서 복사가 되게 되고, 그래서 B가 추적되고, 그 다음에 F 시행되니까 C 되고, B, C, B, C 형태로 추적되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더 쉽기 때문에 예 한번 보시죠. 예 여기다가 이제 n%만 넣었어요. 바꿨어요 조금만.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AACC.
네, 좀 더 이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냥 이제 다음 이전 문제의 연장선이겠죠. 조금. 예 사실 이 문제는 스피드 퀴즈가 될 것 같았어요. 되면서 예 그래서 이제 59분 40초네요. 한 시간 적절하게 잘 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 그룹이 이제 생긴 지도 이제 2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이제 그 C++ 관련된 일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모던 C++ 쪽 관련된 일들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모던 C++ 쪽을 바꾸시다가 뭐 문제가 있거나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그룹에 올려주시면 이제 그 MVP 분들 이제 포함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이 답변을 다 주시니까 이제 사실 C++ 관련 질문을 이제 여기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GitHub 가시면 C++ 관련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관련 예제들, 예, 그 다음에 C++ 핵심 가이드라인, 번역,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제 들어서 이제 보통 뭐 번역 참여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밤 늦게까지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정말 떨렸는데, 예, 아무튼 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